함께 찾으신 말씀 로마서 1장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돌아가시면서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말은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24절과 26절, 28절에 총 3번 나옵니다. 영어로는 giving over라고 하고요. 그리스어로는 파레도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버려 두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장 18절부터인데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그 첫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즉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지요? 그 2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향한 진노였지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비록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한 진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향한 진노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 까닭 설명한 다음에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의 상식을 뒤집기 위함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여러 가지 죄악들, 즉 동성애나 불의, 탐욕, 시기, 살인 등과 같은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모르는 자들과 이 자신을 알면서도 자기를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 진노, 그것 때문에 그런 여러 악한 일들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온갖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 형벌로 인해서 사람들이 온갖 죄악을 범하게 된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24절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내버려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그 징벌에 다름없다라는 말이 되죠. 하나님이 굳이 뭔가를 처벌하기 위해서 행동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스스로 처벌받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악에 대한 이 다소간의 설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고한 사람들의 떼죽음을 목격할 때 있죠. 갑작스레 테러를 당한다든가 사고를 당하거나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만약에 존재하신다면 왜 무고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러한 사태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물론 충분한 대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계획하시고 꾸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 자체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저 내버려 두기만 하면은 이 징벌과도 같은 엄청난 고난들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인간이 망해가는 가장 자연스러운 코스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대체 이런 세상을 이런 길로 인도해 주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거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가장 망해가는 코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바란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될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역사, 즉 인간의 역사에 개입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저 버려두지 않으시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가장 눈부신 순간이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순간이시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인간 역사 가운데 가장 눈부신 순간이고 가장 미스테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신이 사람이 된 사건. 그보다 더 적극적인 개입은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만큼 그 신의 적극적인 개입을 찾아볼 수 있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내버려 두면 저절로 망해가는 것이 인간이니 이토록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부분만 이해하면 오늘 본문은 사실 간단합니다. 그저 내버려 두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쭉 적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따르면 이처럼 사람을 내버려 두었을 때에 가장 먼저 몸을 욕되게 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몸은 우리 그 살과 피를 가진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그 12장 1절에 가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특별히 이단들 가운데 영육이원론을 주장하는 계파들이 여럿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몸이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몸을 실제로 함부로 다루는 계파들도 있었어요. 마침 영혼과 몸이 깨끗하게 분리될 수 있는 양 몸을 자해하기도 했고요. 음탕한데 굴리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몸이 중요합니다. 몸은 썩고 없어지고 말 것이 아니라 신령한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의 영혼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보았습니다. 몸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영혼만 있다면 서로 확인할 방법이 없겠지만 서로 다른 몸이 있으니 우리는 서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확인한 것도 그 예수의 몸을 보고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담긴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찬송을 즐겨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담긴 몸으로 당신께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산제사, 즉 살아있는 제사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으로만 예배한다면 살아있는 이 산제사일 필요가 없지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드리던 이 피의 제사이면 됩니다. 죽은 제사, 육신을 죽이고 영혼만 바치는.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지요. 살아있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심이 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자 몸을 욕되게 하기 시작합니다. 25절 보니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라고 하지요. 교회는 살아있는 피조물의 몸으로 조물주를 경배하는 모임입니다. 하지만 정욕대로 내버린 바된 사람들은 피조물의 몸으로 피조물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와 이 문화 속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들을 우리는 날마다 목격합니다.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피조물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숭배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숭배합니다.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말 그대로 아이돌라이즈 시킵니다. 건강을 추구하는 것, 그 좋습니다. 좋지요. 그러나 도가 지나쳐서 건강을 숭배하는 경지에 달합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와 기대는 도가 지나쳐서 종교적인 믿음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오래전 그 황우석 사태를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가 보았던 것은 과학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그 종교적인 광신이었습니다. 이 황우석이라는 과학자가 아니라 교주를 보았습니다. 이 과학자의 입에서 실험과 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들의 이 맹신을 부추기는 발언들을 들었습니다. 장애인들 잔뜩 모아놓고 그 앞에서 내가 반드시 일어나게 해드리겠다 이런 종교적인 발언들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피조물이 피조물을 경배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조물주를 섬기는 피조물의 입에서는 다른 고백이 나오지요. 내 한몸 건강해지는 그 소망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내 한몸 좀 편안해 할수 있는 그런 소망 노래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이런 유명인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언동 일삼지 않습니다. 썩어질 피조물 가운데 소망을 두거나 찬송을 돌리지 않지요. 25절 후반부입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물주에 대한 경배지요.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잘 아시죠? 그 회의할 때 동의 제청하듯이 뭐 그런 뜻도 되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뜻을 그 영어로 표현하면 잘 아는 표현이죠. Let it be가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멘, 우리말로 이렇게 우리말 의미로는 그렇게 될지어다. 영어로 하자면 Let it be가 됩니다. 이 Let it be 그 누구 노래로 유명하지요? 예, 뭐다 아시죠? 예, 비틀즈 맞습니다. 예. 사실 비틀즈 노래에 있는 그 신학 자체는 틀린 거예요. 그 Let it be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다들 아시지요? 제가 대표로 한 소절 뽑아보면은 When I find, 맞아요.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그 가사 번역하면 뭐죠? 내가 힘들 때에 성모 마리아가 오셔서 지혜의 말씀하셨습니다. Let it be. 여기서 이 Mother Mary는 중의적인 의미인데 이폴 매카트니의 엄마 메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일단 가사의 이 신학을 떠나가지고요. 노래 가사를 사실 이 정도 뽑을 수 있다는 그 대단한 재능입니다. 내가 힘들 때에 Mother Mary, 성모 마리아가 나에게 와서 했던 그 지혜의 말씀, Let it be. 히브리어로 아멘이지요. 이 가사의 배경은 그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임신 사실을 고합니다. 너 처녀인데 임신했다. 이래. 마리아는 혼란에 빠질 수 있었어요. 정말 그이 가사처럼 In times of trouble입니다. 그죠? 근데 마리아가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인데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뭐 영어로 뭡니까? Let it be. 히브리어로는 아멘이죠. 이 부분을 절묘하게 노래 가사로 녹여낸 것입니다. 후렴부는 그 아멘송이죠.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이거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아멘, 아멘, 아멘 아닙니까? 어떤 이들은 이 장난스레 찬송가라고까지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이 신학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비틀즈가 노래하는 Let it be는 그저 그 자연의 순리대로 맡겨두는 아멘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멘은 그 유대인들이 했던 아멘은 그 Let it be는 달라요. 자연의 순리에 맡겨서 아 될지어다 하는 그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Let it be 아멘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찬송을 마치고 아멘 할 때는 그저 될 대로 되십시오라는 고백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되십시오라는 그 고백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바울의 이 Let it be, 이 아멘 역시 자연의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아멘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26절은 여자끼리의 동성애, 즉 레즈비언을 말하고요. 27절은 남자끼리의 그, 즉 게이를 말합니다. 하도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극심해지다 보니까 그 영국 성공회에서는 아예 이 본문에 대한 연구팀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이 탁월한 신학자들로 구성해가지고 이 본문을 연구한 결과가 2003년에 그 영국 성공회 주교의 권위로 발간된 Some Issues in Human Sexuality라는 보고서입니다. 그 당시 그 옥스퍼드 지방의 주교였던 리처드 해리스 목사님이 이 연구팀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그 성적인 논쟁에 관하여 정도 되겠죠. 공짜입니다. 그 누구나 볼수 있습니다. 이 인터넷에서는 이 PDF로 그냥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성공회에서 이 공식적으로 이 성도들 읽으라고 발행한 문서이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성공회가 참그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이런 부분엔 참 강점이 있습니다. 이슈가 되는 부분을 그냥 지나치거나 아니면은 정치적인 싸움으로 만들지 않고 철저하게 신학적인 검증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 대한 이 결론은 간단합니다. 제가 직접 번역한 것으로 그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은 전통적으로 남성 간의 그리고 여성 간의 동성애 행위가 경망스러운 행위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가르쳐 왔다. 지금도 여전히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합의하는 바이다. 저희가 영국에 있으니까요, 이 성공의 보고서를 살펴봤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은 레즈비언이고요, 27절은 게이를 가리킨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물론 이견이 아예 없진 않아요. 이 제가 싫어하는, 뭐 싫어한다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좀 짜증나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학자들이 사실 그 실력이 좋다면 견해가 달라도 좀 인정하고 들어주겠는데, 이별볼일 없으면서 튀고 싶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 어딜 가나 있지요. 뭐 자기 실력이 안 되면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뭐좀 튀어서라도 자기 이름 내세우고 싶어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실력은 형편없어요. 이름 말해드릴게요. 이존 보스웰이라는 신학자하고 로빈 스크록스입니다. 뭐 유명해요. 뭐 이런 주장을 해놓으니까 뭐 금세 유명세는 얻었지만 실력은 형편없습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동성애가 아니라 남창을 말한다라고 봅니다. 이즉 동성애자가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남자 창기와 잠자리를 하는 것, 즉이 매춘이 잘못이라고 해석하는 거지요. 학계에 꼭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갈고 닦은 실력으로 승부를 보려는 자들이 아니라 이몇 가지 번뜩이는 튀는 아이디어로 승부 보려는 자들입니다. 튀는 주장이라도 하면은 그래도 이곳저곳 불러주니까 비겁한 자들이지요. 밑은 금방 드러납니다. 사실 그 피땀 흘린 실력으로 승부를 봐야지요. 실제로 이들의 주장은 반박이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소멸됩니다. 일단 그 그리스에 대한 지식이 너무 얕습니다. 이 바울은 히브리어 구약과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모두에 정통해 있었습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나오는 그 용어를 그대로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창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들 딴에는 이 동성애자들을 좀 위해주는 해석이라고 여겼을 텐데 아닙니다. 이 바울을 바보 취급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쫓는다고 할때그 말이 실제로 자기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라는 그 고백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야말로 그 시대 가장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성애에 대한 논쟁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논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이 죄지 우리가 죄로 느껴야 죄인 것이 아닙니다. 그 지난주인가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무슨 TV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나와서 이슈가 된것 같은데, 조영남 씨가 그 윤여정 씨와 이혼할 당시에 그 여대생하고 사귀면서 그 자기 아내 윤여정 씨한테 방 하나만 내달라고 우리 셋이 같이 살자고 했다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윤여정 씨가 나는 그렇게는 못 한다고 이혼했다 하지. 그 조영남 씨 기독교인이거든요. 방송에서 보면 하나도 그 죄책감이 없습니다. 자기가 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지요. 우리가 만일 최종 판결의 권위를 대한민국 사법부나 영국의 사법부로 생각한다면 그죄 아닙니다. 그게 왜 죄입니까?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닌데. 그러나 최종 판결의 권위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둔다면 하나님의 결단에 달려있지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관통죄라고 하면 죄인 겁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의 논쟁의 핵심은 죄냐 아니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면 죄입니다. 우리 사회나 영국 사회에 간통죄 없지요. 간통해도 죄 아닙니다. 간통했다고 사회적으로 차별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죄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간통했다고, 이혼했다고, 저 사람 뭐 바람 폈다고 차별하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렇게 차별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셈입니다.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죠. 사회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차별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간통을 죄라고 하십니다. 이혼을 죄라고 하세요. 동성애를 죄라고 하세요. 불우이웃을 못 보고 못본 척하는 그것도 죄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기준을 혼란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죄라 하면 죄인 겁니다. 이 동성애자들도 정신 차려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 차별에 한거하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려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극악한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동성애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대요. 동성이 좋은데 어쩌라는 겁니다. 따집니다. 저는 그 사람들한테 좀 제가 따지고 싶습니다. 이성애자는 뭐좀 다릅니까? 저는 동성애자 아닙니다. 이 여자를 좋아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습니까? 이 여자를 좋아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날마다 이 죄와 싸웁니다. 이성을 향한 그 음욕과 괴로운 싸움을 합니다. 이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은 죄안 짓고 편안한 줄 알아요. 이성애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항상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아내를 주셨지만 아내뿐만이 아니라 늘 다른 여자를 향한 그 음욕과 괴로운 싸움을 합니다. 자기들만 그 죄와 싸우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애자도 똑같습니다. 29절에 나오는 것다 해당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자유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분쟁 등등 끊임없습니다. 이런 죄들을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결론밖에 안 납니다. 애초부터 태어날 때는 저는 불의한 자로 태어났고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시기하고 분쟁하며 음욕에 사로잡히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일들이 괴롭다고 해서 저는 내가 원래 그렇게 태어났기에 감히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죄로 생각한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 상관없이 제 삶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서 가지심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욕심 부리는 것, 그 어느 사회에서 그걸 죄라고 합니까? 욕심죄, 탐욕죄라고 들어봤습니까? 그런 죄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저는 탐심이 가진 이 죄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2절에는 끔찍한 단어가 나옵니다. 사형이라는 말이죠. 이는 실제 사형을 뜻한다기보다는 그들이 이미 죽은 상태와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실제로 죽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겁니까? 어이, 하나님 정령 죽을 걸 했는데 살았네. 안 죽고 쫓겨나서 실제로 뭐 육신적으로 따지면 오래 살았잖아요. 자녀들도 놓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틀린 게 아니죠. 따먹은 순간 이미 그들은 죽은 상태와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든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숨이 끊어지고 말고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달려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저 내버려 두신 자들은 우리 눈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뭐 또 부유롭게 또 편안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도요. 사형당한 자들과 같다는 사실 알아야 합니다. 그 웨일즈에 계신 선교사님인데요. 그 부부에게 들은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사모님이 그 선교사님을 전도해서 결혼한 케이스였어요. 그 선교사님이 사모님께 완전 푹 빠져가지고 결혼하자고 매달렸는데 예수를 안 믿고 있었던 상태였던 겁니다. 연애할 때 이제 교회만 억지로 다녔던 상태였지요. 하루는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선교사님이 그 따졌다고 하더라고요. 야, 나랑 결혼하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내 종교가 아니라 나 자신을 봐주고 결혼해주면 안 되겠냐 했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당시에 네 영혼이 죽은 시체인데 내가 결혼하면 죽은 시체 옆에 매일 누워서 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야, 나는 그 오싹에서 결혼 못하겠다. 그때 선교사님이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다가 웨일즈까지 오게 되신 거죠. 바울과 그 사모님은요 같은 관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에 비친 것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셔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거야말로 가장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들 보십시오. 성공, 번영, 안정, 그것이 정말 그 성공이고 번영이고 안정인지 우리는 그 뒤에 넘어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 뒤는 낭떠러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순간 그 인생은 날마다 승승장구한다 하더라도 이미 끝난 인생입니다. 이미 죽은 시신과 같습니다. 우리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꾸 그 세상 법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요즘 교회는 하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자꾸 그 교회도 세상 법 좋아합니다. 세상 법정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면 교회에서도 아닌 게 됩니다. 세상 법정이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도 간통이 죄가 아니게 됩니다. 나중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뭐 세상 법정에 피고인석에다가 세울 기세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죄입니다. 그 사람들 말 한번 곰곰이 들어보세요. 동성애를 죄라고 하신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마음껏 사랑하기에 못하게 하시고 간음이나 뭐 간통이나 이렇게 우리를 얽매어 두신 그 하나님이 악의 근원입니다. 마귀의 권세는 이처럼 날마다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날마다 쓰러져 갑니다. 저는 우리 갈보리 교회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타협 없이 지켜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 듣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 감탄이 터져나오는 로봇도 만들고 오랫동안 치유할 수 없는 질병에 대한 치료약도 개발하며 마치 우리가 신이라고도 된 듯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똑똑한 사람들 법도 만들고 사회의 윤리도 다시 정립하고자 합니다. 우리 또한 그들과 함께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어쩔 수 없는 것은 죄가 아닌 양 살아갈 때 있습니다. 이미 죽은 저들과 같은 태도로 살지 않도록 우리 영혼 일깨워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좌정해 주시옵소서. 좋은 주말 주셨사오니 고난몸 회복시켜주시고 가족들과 이웃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